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우리가 따로따로 들어서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설교를 한 네 편 정도 나눠서 해야 되는 본문인데 한 구절로 한 본문으로 묶은 이유는 이것이 전체가 한 묶음으로 읽을 때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는 잘 안 떠오른다는 게 함정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도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어떤 촌철살인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비유랄까요?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경 여러 말씀들 중에도 좀 난해하기로 소문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우리는 뭐 물론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말씀도 나옵니다.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마지막에 있는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황금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황금률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내가 앞장서서 해준다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것보다 한 발 좀 물러서서 은율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은율은 뭐냐면 황금률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오히려 대접하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은율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소극적이고 물러서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선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황금률보다는 은율이 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더 잘 맞는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좋은 일을 남에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호와 취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자유가 많이 주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황금률과 은율을 구별해서 오히려 은율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황금률이나 은율이나 이런 명제를 따와서 그 명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세상살이를 하는 방법론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인간 상호관계의 법칙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전체 큰 흐름에서 본문을 읽으면 이것은 너도 비판받기 싫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은율의 차원에서 이 비판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들어있고 그 산상수훈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무엇을 의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앞에서부터 이어온 그 지금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 6장으로 이어져 온 그런 흐름을 파악해야 이 말씀의 진위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 흐름을 그러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유명한 팔복 말씀으로 산상수훈이 시작을 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나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니 복된 사람들이다 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복된 자들아,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오면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것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한 행실, 율법에 대한 말씀, 가르침을 조금 더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들인데, 우리는 선지자의 글들 하면 이사야 이후의 선지서들만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유대인들 또 히브리인들은 선지자의 글이라고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 하면 역사서와 선지서 전체를 아우르는 구약성경의 모세오경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구약성경의 기초이고 골조입니다. 그 기초와 골조가 형성되고 나서 그 안에 이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이나 애환이나 고통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가서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은 실패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세세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부류가 누구냐면 20절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율법과 구약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그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준으로는 천국 택도 없다, 어림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선포했었던 율법의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재해석하는 말씀이 5장 나머지 부분에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말씀들이죠. 이러저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 분노를 품는 자마다 사실은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맹세를 지키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맹세는 하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왼편 뺨을 맞거든, 발음이 어렵네요,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율법들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스럽게 선포했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율법이 가지는 최소한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 그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으로 파고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율인가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소극적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법은 늘 소극적이게 마련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가 법입니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로 그러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라 라는 훨씬 더 고상한 지점이 있는데, 나는 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 십계명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로 가득한데, 그것은 하지 말라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뭘 어쩌라는 건가? 나보러 살지 말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그건 죄야,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나요? 조절할 수가 없죠. 감정은 우리의 의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상대가 행동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예쁜 또 멋있는 남녀가 애정행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여과 없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음욕을 안 품어요? 어떻게 왼편 뺨을 맞았는데 오른편 뺨을 여기도 쳐주세요 하고 들이대요?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치 너희는 존재 자체가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지 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할 바에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이제 아는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안전해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깨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모범적인 사람, 저만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저만 하면 저런 사람은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야, 그 장로님 같이만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속을 볼 수는 없고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마련인데, 행동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이 최대한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열정과 또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서는 택도 없다, 그 정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랑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등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 번 연구하고 또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마다 아, 이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속 종교의 세계관에서 신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 안 했나 잘 관찰하고 그 행동에 따라 벌이나 상을 주시는 재판관이나 심판이 아니라 바로 네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주제입니다. 5장 율법을 해석하는 이 5장 21절의 말씀은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에 일말의 분노와 음욕과 그런 것들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냐면 43절에서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는 차원에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라, 그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범죄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적대적인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로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배반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입을 빌어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흐르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필요하다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6장으로 이어지죠. 6장으로 이어지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율법을 논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초점이 틀린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 결정권자, 최종 심판관, 그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무려 20여 년 전에 이제 대학교 입시를 볼 때, 제가 이제 성악과를 지원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제 몇몇 좋은 대학들을 시험 보고 그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나름 기대가 있었죠.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노래를 잘 부르고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연습을 하고 서로 연습하는 걸 들어요. 야, 쟤는 노래 잘한다. 쟤는 붙겠다. 야, 쟤는 노래 되게 못하는데 왜 여기 시험 보러 왔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해요. 제가 시험장에 이제 드디어 입장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생각해도 소리가 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붙겠는데? 이런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오니까 어떤 아저씨가, 아마 자기 제자랑 같이 오신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우, 노래 잘한다고, 아주 잘 들었다고, 소리 좋다고, 붙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붙을 줄 알았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떨어지는데도 은혜를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간증이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죠?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의 귀에 잘했다고 들려야 그 기준에 흡족해야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쳐줘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아닌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휙 넘어와서 7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자잘자잘한 실수들, 범죄들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왜 네 눈에는 들보를 넣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시비를 거냐? 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놓고 5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냐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은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연기꾼아, 연기자야. 연기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는 자기가 연극을 할 때 극장에서 사람들을 보라고 행동합니다. 마치 자기가 진짜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자기가 진짜 비극적인 운명에 사로잡힌 주인공인 것처럼 막 고뇌하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래요? 아니죠. 연기한 거죠. 예전에 그 드라마 이렇게 하면 악역 맡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막 욕 많이 먹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장희빈 역 맡았었던 모 배우는 아주 목욕탕도 못 갔었다고 나중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연기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지만 극장에서 연극을 다 보고 나오면 야, 그 사람 연기 잘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너무 안 됐다. 죽어서 어떡하니? 그런데 저기 나와서 막 인사하고 있거든요. 어떡해요? 분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굴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그 옛 선조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고 배워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자꾸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차가 출력은 굉장히 좋아서 100km, 200km 막 밟으면 250, 60까지 막 쫙 뽑아주는데 핸들이 말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동차 타시겠어요? 자전거 타시겠어요? 자전거 타야죠. 죽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낼수록 더 격렬하게 빛나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졌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모르니까 자꾸 그 율법 가지고 자기가 증명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나 잘했지, 나에게 좀 박수를 쳐줄래? 날 좀 인정해 줄래? 이러면 차라리 쉬운데 자꾸 넌 왜 이거 못했어? 넌 왜 그거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요즘 기도를 안 해? 너 요즘 슬슬 교회 빠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하고 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나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상대적인 확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 우리끼리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키가 크냐? 야, 걔 180이래. 와, 좋겠다. 나는 172인데 제가 172거든요. 180은 꿈도 꿔본 적이 없고요. 177만 됐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cm 차이인데요. 만약에 한 5m 정도 되는 거인들의 나라에 가면 우리끼리 뭐 5cm, 6cm, 누가 180이래, 누가 170이래 이러면 거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울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없이 높고 하나님은 온전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비교하고 그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 만족을 얻고 하는 그런 지점으로 자꾸 이끌려갑니다. 우리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이 들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는데, 말하자면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꾸 자기와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와 이방인들을 분리시켜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듯이 이 율법 좀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꾸 율법을 좀 모르고 또는 이 율법을 그 본래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처럼 대해놓고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받기를 원하면 그거 우스운 일 아니냐. 야,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게 무시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주면 그 율법 참 받아서 잘 지키겠다. 그리고 탁 던져버리고 밟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덤빌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좋은 것을 줄 때는 그것을 받는 자들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라는 전제하에서 전해줘야 합니다. 너도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런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어. 그러니 나와 함께 조금 더 우리 노력해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더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 보자. 이렇게 그들과 자기를 묶어서 함께 가는 길을 가야 하는데 가난한 거죠. 분리시키고 각을 세우고 자기를 증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면 줄 거고 찾으면 찾아질 거고 두드리면 열릴 거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의 필요를 구하면 아버지는 넉넉하셔서 주셔. 너희들이 찾으면 그거 있어. 사람들에게 안 뺏어도 돼. 찾으면 있어. 네 거 있어. 찾아. 두드려 그러면 열어주셔. 들어가서 따뜻한 밥 먹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듣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 것 빼앗아서 치사하게 네 욕심 채우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신 아버지이시니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이웃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에게서 무언가를 뺏어내려고 이웃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니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논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주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쁜 존재, 늘 기도해서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고 인정을 구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고 나한테 박수 쳐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는 대신에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가능성,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높이 여기시며 영광된 존재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사랑이고 우리가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